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신앙생활은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고행하는 수도사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즐거움이 없고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고요. 또 기도 생활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감사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바울이 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데 예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바르게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을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완전히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오셨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올라가실 뿐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 마지막 재림을 하셔서 우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 뭘 오셔 안 오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말할 때는 그 중심이 기초가 누구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우리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의 소식입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로 말하면 물과 기름과 같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융화되고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죠. 이 조 바이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또 델라웨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시라큐스 대학교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는 델라웨어 민주당 상원의원을 지냈고 또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참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입니까?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바이든을 만난 적도 없고 악수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뭐 요즘 뭐 서로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카톡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이든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지만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친하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누르면은 조 바이든 딱 누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와요. 제가 그분이 뭐 대학교 어디 나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통화하고 어젯밤에도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고 정말 친하게 아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하나님 뭐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래. 하나님은 뭐 이 창조주래. 기독교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래.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속 피부로 느끼고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경험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 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져오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휴미라든지 칸트라든지 해밀턴이라든지 콩트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을 그들이 주장을 하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는 것, 또 우리가 뭐 느끼는 것, 다 이 리밋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언리미티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는 아주 영리한 강아지도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영리하다고 훈련시키면은 그 강아지가 우리 사람의 세계, 인간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사랑을 가르친다고 해서 너 짝꿍만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여보 사랑해 말해야 되고 그 사랑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물론 강아지가 강아지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뭐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과 같은 그 지고지순한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와 그 강아지의 한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확실한 소망,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가장 좋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에 보면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분깃입니다. 자, 이 분깃이라고 하면은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파들이 다 정착하고 경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것을 분깃이라, 그렇게 유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분깃이 뭐겠어요? 이 타코마 지역에 어느 한 지역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셔가지고 다 이게 배당해 주신 것입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그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러워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 유업, 기업,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 가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캄캄하겠네 어둡겠네 아닙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은 곳입니다. 거기는 죄가 없고 병이 없고 눈물과 한숨과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황금길이고 진주문이고 정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생명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면은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재벌들 보시면은 그 자녀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부자들이 이 기업을 자녀들에게 안 물려준다, 뭐 선언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잘 없죠. 대개 보면은 기업을 아들 때에 그다음에 손자 재벌 2세 3세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재벌의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그 상속자가 대학교를 어디를 가든지 또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직급이 뭐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기업의 우두머리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땅에 살면서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분 저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을까.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할까? 참 부요해.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막 솟아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이 구절에 보면은 이 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강력이라는 말 나오죠. 또 능력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쿠오스라는 말이고 강력은 크라투스라는 말이고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힘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역사한다는 말. 이 역사한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니까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이아.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온 게 뭐예요?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영어가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에너지, 모든 힘. 이게 바로 역사라는 이 말을 속에 뜻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19절, 20절을 보면은 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하지 아니하고 힘과 강력과 능력과 역사하는 에너지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말 그대로 능력 그 자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차도 살 수가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또 뭐 돈이 있으면 뭐 못 할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 돈만 가지고 다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왜 합니까? 예, 오늘 뉴스에 봤더니요 어떤 분이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 미국에 뭐 전기차 만드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그 사람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또 그분이 이제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구글 공동 창시자인데 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글의 창시자니까. 아 그런데 이 부인이 이 사람하고 바람이 났어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임종하실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으면 좋아. 자식이 잘 되면 좋아.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알도록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무슨 뭐 어느 권력기관보다도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그런 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교회 꼭대기에다가 예수님 머리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교회의 리더십, 헤드십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오너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것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20절 21절 말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뛰어나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회와 국가도 번영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 나라는 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부강했고,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도 같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헬라와 로마, 그 당시에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그 강대국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박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로마, 그리스, 헬라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돼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윌리엄 홀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그 미술품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느 왕가에 사용하던 도자기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온 세상에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더니 미국에 어떤 분이 사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도대체 누가 샀는가?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을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도자기 하나를 그냥 하나 사다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도자기가 그 도자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던 기도문이 기념교회당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